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삶을 살다가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아니면 2500년 전에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위대한 대언자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가뭄이 올 수 있고 또 인생에 기근이 올 수가 있고 또 인생에 낙심이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올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대언자 예레미야가 15장에서 낙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서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백성이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대언자를 핍박하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는데도 내게 부당하게 고난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대로 제가 전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대가를 제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안에 내 의가 남아있구나. 돌이켜라. 방향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이켜야 내가 대언자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해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금광석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금을 쓸 수가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더러운 것과 자기의 의와 무엇이라도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니까 내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더러운 것까지 다 치우게 될 때 내가 너를 다시 대언자로 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나를 배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한 사람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가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와야 하지만 너는 절대로 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것이요 내가 너를 크게 세워서 이 백성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내가 견고한 놋 성벽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속해 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위로를 받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레미야 이제 1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직접 사용하셔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시청각 교육의 틀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씨를 많이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한 나이가 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아내를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두면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데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아들, 딸들을 낳지 말라. 왜 그러느냐? 이제 바빌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침범하게 될 때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아이들 몽땅 다 짐승의 밥이 되고 칼의 밥이 돼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해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시청과 교제의 틀로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그런 집에 초상집에 가야 되는데 초상집에 가거나 가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제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애곡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면서 애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다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서 포도주스를 마시고 정말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쁜 장소가 이 결혼하는 집, 잔치집인데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거기서 기뻐하지도 말고 정말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시대에 너희 눈이 보는 데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이곳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이방 바빌론 민족이 쳐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장가가는 일도 없어지고 시집가는 일도 없어지고 더 이상 잔치하거나 기쁨의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따라서 아내도 두지 아니하고 자식도 두지 아니하고 잔치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애곡하는 집에도 가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몸소 보여준 그와 같은 내용이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을 하니까 백성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 백성이 10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셨느냐? 우리의 불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고 백성이 내게 와서 묻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까닭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나를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 이 세상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내 법을 버리고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다고 하고 교회 온다고 할 때 혹시라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물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몽땅 낱낱이 기록이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은 그 유다 백성의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의 곳관에 밀봉이 된 채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그대로 기록이 되어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전지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지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잉크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쇠로 만든 철필하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촉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잉크는 이렇게 지우면 없어지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게 금강석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이 이 죄를 낱낱이 깊숙하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기록했어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하나님이 자기 곳간에 밀봉한 채로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을 해놔서 그 죄를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받기 전에는 그 죄들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곳간에 밀봉이 된 채로 하나하나 그대로 뭘로 기록이 돼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들이 용서가 돼서 깊이 파인 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우리의 전과 기록이 어떻게 됐다고? 없어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마음판에 내 법을 새기게 될 때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들을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죄 기록이 없어져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곳간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도 이미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를 지으면서 모른 채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다 알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심지어 어디에 새겨졌냐. 제단에 뿔이 있어요. 제단이 있으면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도 너희 죄가 기록이 돼서 너무 명백하게 기록이 돼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등을 가서 보시면 이 희생 예물을 바친 다음에 이 피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 피를 취한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 갖다 발라야 속죄가 이루어져요? 제단의 뿔들에다가 그 피를 갖다 발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갖다 했냐 하면 거기 피를 붙인과 동시에 그 밑에 그 제단 뿔에다가 우상의 이름들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제단 뿔들에도 너희가 섬기는 그러한 이 이방신들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예물을 드린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또 누구도 아냐 하면 희생 짐승도 와서 다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저 제단 뿔에 소거나 어린 양이 와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방신들의 이름을 새긴 걸 심지어 짐승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유다 백성이 재물 갖고 왔습니까? 안 갔어요. 재물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왔죠. 근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도 성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그건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1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그거는 만몬을 섬기는 거지 제단의 뿔들의 이방신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매일같이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 이것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속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심령이 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무언가 하는 것은 오히려 만몬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미워하거나 한 주인을 떠받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불면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이걸 통해서 고통을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더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고쳐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해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이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이방인 섬기고 제단의 뿔에 거짓 신들의 이름 새겨놓고 부모가 가서 그 짓을 하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를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부모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아이들도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부모가 허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아이들도 그대로 그 방식대로 섬길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듯이 만몬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하고 그대로 섬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가족 음악회를 가졌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또 어르신과 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고상한 것과 같은 그 정신세계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다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귀한 그런 시간을 줬어요. 부모가 좋은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부모가 그 반대로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텔레비전에 빠져있고 인터넷 빠져있고 도박에 빠져있고 악한 습관에 자꾸 빠지면서 주일날만 습관적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 악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한 습관이 들면 그럼 그걸 변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교도들에게 노량물로 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민족들과 사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한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이게 이방민족들이거든요.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자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대개 아이들 교육이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냐? 어머니의 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 말은 하는데 아버지 말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아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지금은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정신만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뭐예요?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나자부터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언어는 사용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을 할 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찬송가도 하나도 모르는 이러한 벨리알의 자식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서 두들겨 패서라도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메어 있거니와 회초리가 그 어리석음을 쫓아내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하지 못하는 회초리만 들면 아이들이 반역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잘 하면서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면 그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서 잘하라고 얘기하면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7장 1절부터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저주받는 자가 있고 하나는 복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의 특성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가 많습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무슨 은사가 많습니다. 학식이 많습니다. 자,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네. 신실하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저를 두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 목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 침례 교회를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안에서 구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침례 교회 나온다고 구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죄덩어리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위에 두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어요. 흙덩어리에 이게 죽으면 이게 죽잖아요.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러면 이건 흙덩어리가 되고 만다. 석가, 마오메드, 부처. 소용없다는 거 다 흙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육체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느냐.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 교황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면 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사막 땅에 있는 히스나무 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 저쪽 서쪽으로 가거나 이쪽 남쪽으로 가게 되면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말 그대로 광야는 거의 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어떤 것만 사냐? 관목이라 그래서 거의 이파리가 없는 조그만 그런 나무들만 바싹 마른 채로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히스나무예요.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비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비가 와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그래야 비가 그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걸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좋은 게 와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사막 땅에 거하고 소금 땅에 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열심을 다해서 모으는 것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모아야 된다고요? 바르게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참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잘 될 그런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번에 경제인들을 찾아가면서 돈이 많은 그런 대기업이 모여있는 전경련을 찾아가지 아니 먼저 찾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부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정경령 찾아가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국민이 떠받쳐줬기 때문에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대기업이 된 건데 이제부터는 그 부를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도입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여러분을 제재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를 모으되 바르게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냐 생수의 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을 간구해요. 시스나무가 광야에서 이렇게 외롭게 홀로 서 있는데 물이 없어요. 바싹 말랐어요. 물을 그렇게 간구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복받은 자에 대해서는 7절, 8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아무리 더워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잎이 푸르르고 가뭄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이 그치지 않아서 항상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는 그와 같은 복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가뭄이 오든 기근이 오든 비가 내리든 비가 내리지 않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저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은 그 위에 있는 레바논 산에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찬물이 늘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심어놓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와 같은 나무와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다음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제 9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보셔도 되는데 앞뒤 문맥을 봐서는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 가셔서 14절, 15절, 16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외치는 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보여요. 제가 그 내용을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켄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레미야 강해를 이렇게 가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에드가 알렌 포우라고 하는 유명한 이 추리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에드가 알렌 포가 지은 소설 중에 하나가 이 우리말로는 고자질하는 심장이라고 그런 단편소설로 지금 나와 있어요. 고자질하는 심장, 심장이 영어로는 허트잖아요. 고자질하는 마음, 이게 참 영어나 이런 거에는 하나가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뜻이 우리말은 심장과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전달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찌 됐든 제목이 고자질하는 심장 아니면 고자질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 사악한 어떤 노인을 죽이고는 그를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아파트에 이 마룻바닥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죽을 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 옆에 이웃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그 집에 와서 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샅샅이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경찰이 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이제 경찰을 맞아들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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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릴까? 저 경찰에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경찰들 아무 소리를 듣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수사를 이렇게 돌아만 다니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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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이게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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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고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의자에 벌떡 일어나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해도 이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마룻바닥을 완전히 내려치고 뭐 이렇게 해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끝에 가서 경찰을 향해서 에이, 빌어먹을! 내가 죽였어! 저 마룻바닥 밑에 시체가 있으니 나를 잡아가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살인자는 그 죽은 사람의 그 심장 아니면 그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심장, 자기 마음의 그 죄책감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게 저 심장, 죽은 심장이 뛰는 게 아닙니다. 누구 심장이 뛰어요? 자기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하고 뛰기 시작하니까 이 심장, 자기 마음이 이 사람을 배신해버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복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복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예레미야 자신이 목격을 하고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하고 지금 외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 사도바울의 고백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사도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두고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야곱이란 뜻이에요. 야곱 아시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거짓말 많이 하고 남을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뜻이 거짓말한다, 속인다, 거짓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돼 있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는데 야곱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음에, 이런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휩쓸려서 넘어가게 되면 죄를 많이 짓고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이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은 양심과 비슷한 거예요. 양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동차 가서 이렇게 켜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이 부동액이 있는데, 아니면 엔진 오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차가 들러붙어서 엔진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너무 올라갔으니 부동액이 새지 않았냐, 엔진 오일이 제대로 있는가 체크해 보라고 그 계기판 안에, 거기 가서 보시면 그게 있어요. 온도가 몇 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돼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가다 보면 엔진이 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과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우리 개혁성경에 표현된 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작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못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일들 행하고도 이게 악한지 좋은지 이거 자체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돈을 수백억 빼다가 아들하고 다 나눠서 착복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렇게 계기판에 가서 이게 왜 자꾸 이게 자꾸 떠? 하고는 그 계기판에 있는 그걸 아예 전기로 해서 전기선을 쫙 잘라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이 달라붙는 거예요. 양심을 죽여놓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해요. 이 목사도 극도로 사악할 수 있어요.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개월쯤 되면은 자동차 관리하는 데 가서 다 잘 돼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죠? 관리하시죠? 그렇게 하시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누가복음 6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10절에 이 마음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사람에게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 훌륭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저 사람 속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의롭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속중심을 내가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속중심을 내어놓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속중심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경 사역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믿지 않거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면 제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옆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옳고 그런 거 마음의 속중심과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던 사람의 것들을 심판을 떼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묵묵히 이기고 나가는 거지 그거를 옆에 사람에게 털어놓고 왜 이러냐 그러고 아선하면 끝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속에 있는 중심, 속중심이라 그러는데 속중심이 영어로는 창자예요. 창자. 히브리 말로는 창자. 이 창자 속에 애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인도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이 이 창자 속에 정말 애절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눠 찔러 나눠 쪼개기까지 하고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고백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셔야 돼요. 그때 가서 부끄러움 당하면 힘듭니다. 여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면 믿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크고 흰 왕좌 앞에 그 앞에 가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행위를 내어놓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속중심과 그 마음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있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고 올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제 마음이 여기 구절에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해서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돌아오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예레미야야 너도 돌아와야 된다.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너도 돌아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심이 고장이 났어요.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고장나니까 비참한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목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여러 지도자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고쳐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양심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16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 루디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나 마음이 피폐하게 되고 고장난 사람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이 자꾸 딱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럽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축복받은 그러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가, 아니면 저 광야에 지금 메마른 땅에 소금 땅에 겨우 혼자서 가지도 없이 그냥 항상하게 지금 남아있는 히스나무와 같이 비가 내려도 비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태로 여러분의 심령이 남아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를 마치고 내년에는 축복받은 것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